오늘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교회가 뭔지 한마디로 이렇게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 얘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그 타픽이 아니거든요. 매일 교회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성경적으로는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창립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고 교회가 한 5년, 10년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그런 계기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바른 그러한 교회를 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좀 보시죠. 유인물 가서 보시면은 교회 이제 그러면 영어로 우리가 church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단수하고 복수가 있는데 단수 교회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신약성경에 가서 찾아보니까 총 77회가 나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아시죠?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 고백. 베드로의 믿음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여기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그런 그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비로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니까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님의 교회고 맞는데 좀더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이야기하면 좀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값주고 사신 그와 같은 그 구성물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그와 같은 그 처녀로서의 그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8장 17절이에요. 한번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17절은 교회 안에서, 여기 나오는 교회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이야기를 할 텐데, 아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벌써 이미 교회가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I will이라고 해서 will. 내가 앞으로 세울 거다 그 얘기지. 지금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형제가 죄를 짓고 어떤 형제가 범법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범법을 하면 둘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둘이서 해결해도 안 되면 두세 사람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교회에다 그걸 알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예, 거기 가서 보시면 18장 17절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권징하는 것과 같은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얘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교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미 교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앞뒤 문맥상 지금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스타일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런 교회가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그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의미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가서 보세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If he shall neglect to hear them. 여기도 shall이라고 한 단어가 쓰였어요. shall. shall이라고 한 단어는 미래에 있는 단어죠. 미래. will도 미래의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 16장, 그 다음 18장에 남아있는 것은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이게 16장, 18장을 근거로 이미 지역교회가 있었고 이와 같은 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기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라고 미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러고선 하늘에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3장 14절까지 신약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침례교회, 무슨 장로교회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신약적 의미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7절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단수로 쓰인 거는 총 77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교회들 해서 복수로 쓰인 거는 37회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총 교회는 성경에 114회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인 것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빌러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다. 아니면 영어로 비블리시스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 갔다 그러죠? 그렇죠? 교회에서 좋은 얘기를 들었다 그러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교제를 나눴다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교회 얘기하는데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거예요. 사도행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그 사도를 죽입니다. 야고보라는 그 사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또 기뻐갖고는 이번에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죽기 전입니다. 12장 5절에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물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교회 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게 이 건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 4절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이단 교리를 가르친 자들이 유대 땅에서 내려왔습니다. 안디옥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 15장 4절 가서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여기 가서 보면 바울과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행이 이제 거기 올라가게 됐거든요. 아, 가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2절에 자기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해서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4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사람을 영접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그래서 올라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거기 있던 사도들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해서 그걸 아예 못을 박아갖고, 그래서 꽝꽝꽝 하고 이 진술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사람 다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15장 22절 가서 보니까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교회가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건물이 뭐 기쁜 거 슬픈 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일단은 건물은 아니구나. 건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15장 9절 가서 보시면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될수 어떻게 건물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교회는 일단 건물이 아니구나. 이게 제일 큰 개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도 건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경 몇 구절만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여러분이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이미 다 몇 번씩 들었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면 다 에클레시아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 나와서 여기 이제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 야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동구 뭐 리틀 야구 무슨 뭐 연습 모임 해갖고 거기 나와서 야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오늘 아침에 거기 20명쯤 모였거든요. 유니폼 다 입고 거기 지금 모여 있어요. 예.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야구 하려고. 그렇죠? 그런 모임이면 성경적 의미에서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 모임을 뭐라고 불렀냐?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저건 야구 에클레시아. 야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에클레시아예요. 20명이 지금 모였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럼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그걸 번역을 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문선명도 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모이면 뭐라 그래요? 통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 거기서 다 마리아 성김인데 그것도 다 뭐라 그래요? 천주교회라 그래요. 그게.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읽을 때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 원래 단어의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집회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거기 가서 보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26절에 그를 만남해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함께 모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모이는 게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야구를 하러 모이든 축구를 하러 모이든 예배를 드리러 모이든 교제를 하러 모이든 하여튼 공부를 하러 모이든 모여야 교회예요. 모여야.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또 14장 27절 가서 보면은 14장 27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1차 선교여행 다 갔다 온 다음에 선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함께 모으는 거예요. 교회를 모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모아야지만 교회가 되는구나. 사도행전 19장 32절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중요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19장 32절 여기에는 이제 에베소 지방에 커다란 그 분교가 일어나는 그런 대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그 다음에 그 신전을 만들어서 팔던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고 하는 그러한 그 대목이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그 32절. 근데 모이긴 모였어요. 예배 사람들이랑 다 모여갖고 이 바울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규탄하는 규탄 집회를 지금 모였는데 19절, 32절.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32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가서 보면 모인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게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지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핍박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모였는데 그게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단들도 모이면 다 뭐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모이면 에클레시아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이런 데도 가서 보면 교회가 다 함께 모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다 모였거든요. 모여서 빵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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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46절 계속해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모인다고 하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줄 쳐놨죠. 뭐라고 썼어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성경의 용례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모이려고 하면 흩어져 있어야 모일 거 아닙니까? 맞죠? 항상 여기 있으면 모일 필요 뭐 있어 항상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교회는 흩어졌다가 모이는 거구나. 흩어졌다가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흩어진 것 자체도 교회라고 이야기해 사람이기 때문에 흩어졌다가 모이는 게 교회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모여야 교회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모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모임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걸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이 그리스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117회가 나옵니다. 아까 맨 위에 있는 그 슬라이드 가서 보시면 단수로 쓰인 게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단수가 77회. 복수가 몇 번이요? 37회. 그럼 총 합쳐서 몇 번이에요? 114회인데 그리스 말로는 몇 번이 나온다고요? 117회가 나와요. 그러면 세 번은 교회라고 번역이 안 됐다는 얘기죠? 맞아요? 예, 세 번은 아까 뭐예요? 모인 무리, 집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다 근데 원래 뜻은 원래 말은 에클레시아예요. 자, 그러면 에클레시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32절 그다음에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모인 무리. 그 다음에 39절에 가서 보시면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결정할지니라. 거기 가면 집회라고 나오죠. 집회. 그 집회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불러냄을 받아서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적으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되거든요. 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 즉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38절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잘 들으세요. 이거 말씀을 보면은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 뭐라 그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의미의 교회?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그런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집단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불러내음을 받았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디 살고 있었어요? 애굽, 이집트에 살고 있었죠?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신음 속에서, 속박 속에서, 새 영광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갖고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불러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성경적 의미의 에클레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가 구약에 있었냐 없었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와 같은 이스라엘 그 집단이 있었어요. 그 집단이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냐 하면 이집트당 속박의 집에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의 내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내 교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 교회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 교회는 구약 시대의 모임 아니에요. 우리가 열렬히 신약교회를 추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지키고 그림자를 섬기는 그런 모임 우리 더 이상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 교회, 그 내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성령 강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교회에 관한 일들은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 또 그리스 말로 will, 그 다음에 shall 이렇게 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을 사용해서 이미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지상의 교회가 있었다, 우리와 같은 이런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속박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자유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 그래요?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런 의미의 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의미의 교회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침례교회 뭐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창립을 해서 교회를 할 때 이 교회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으로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신약교회,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어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그 모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에서 나와서, 그렇죠?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교회예요. 그래서 죄의 속박에 살다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속박에 거하다가 가나안의 자유를 맛보게 된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속박에, 죄의 속박에 과하다가 이젠 자유함에 이른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약시대의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가서 한번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부르셨는가?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설명이 나오는 게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들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만 앞뒤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뚝 떼갖고 자꾸 이것만 외우면 이게 잘못하면 주문이 될 수 있어요. 부적과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 왜 나왔냐 이거예요. 그 나와 있는 목적이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시느냐. 첫 번째,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리 아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오늘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A라고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 아, A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셔서 보니까 이 사람 받아들이거든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건 천국의 이를 자구나 하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의 예정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행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천국행으로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무조건 천국 갈 사람은 나중에 무슨 수로가 있어도 천국 간다. 이런 예정은 성경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예정이에요? 미리 아심에 따른 예정. 그래서 어떤 사람 B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B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미리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지옥으로 예정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예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정하세요? 미리 보고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하셔서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형상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로? 교회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불러주세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죄덩어리예요. 아직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여기서 꽝꽝꽝 하고 이렇게 두들기시면서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과정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지, 미리 하시는 겁니다. 미리 하신 다음에 예정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걸 소명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르셔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이와 같은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몇 가지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뭐 김대건 무슨 신부를 성자로 다 뭐 추대한다고 그러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마더 테레사를 성인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천주교에서. 그 성인이 영어로 세인트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가짜 성인이에요. 근데 그 세인트가 여기 나와 있는 성도라고 한 말이 영어로 세인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천주교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만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인이네요. 원래는 성인. 근데 그 성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무리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불러주셨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다. 거룩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룩하다는 얘기는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게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의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따로 떼어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한다. 옛날에 이렇게 처녀 총각들이 시집가기 전에 자꾸 교제한다 그러죠? 이렇게 교제. 교제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러면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시집장가 가려면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야 이게 그렇게 교제가 자꾸 이루어져야 시집장가 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하고 제 아내는 그랬는데 딴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게 교제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매일같이 만나는 게 있어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도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하게 만드신 그 이유는 예수님과 매일같이 매 순간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썼냐면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다. 시므온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떼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하려고 특별히 떼어놨다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게 될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느냐, 그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이렇게 지역교회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내가 또 혼자 있을 때도 교회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위하는가 위하지 아니하는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어느 목사님 교회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뭐 금남교회 옛날 같으면 김홍도 목사님 교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소유주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유주가 되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해야지 목사가 소유주가 되거나 집사가 소유주가 되거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디 부자나 무슨 의사나 재력가가 소유주가 되면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데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자꾸 돈을 풀어갖고 교회가 된다. 그럼 그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건 망하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교회가 되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저도 목사하고 여기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집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자꾸 권력이나 감투로 생각하면 그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의식 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잘못 나가거나 집사가 뭔가 이걸 감투로 생각하는 게 있다 이렇게 되면 가서 형제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옆구리에 가면서 셀 가능성이 사람이기 때문에 두분하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사 형제고 목사 형제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집사 형제, 목사 형제인데 그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이고 하는 일이 집사의 일이다 그 얘기지. 뭐 그게 무슨 특별한 감투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됐든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건 사실인데 잘 들으세요. 예, 목사를 추종하면 그러면 옆으로 셀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대언할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목사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추종하면 그러면 그 목사가 하는 교회 일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느니 이게 에베소의 감독으로 가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준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어느 분이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너는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새로 어떤 사람이 오게 되든지 우리 교회에 또 더해지든지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거는 신약교회입니다. 구약식 교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식 교회 성경에 나와있는 그 말씀의 교회를 하고 이거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냐 이겁니다. 이 교회 우리 옛날에 다 교회 다니고 할 때 다 어떻게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두 달이고 다니면은 와서 뭐 입교하라고 그러든지 뭐 세례를 받으시든지 그 전에 먼저 학습이 있죠. 학습. 그렇죠? 학습을 좀 하라고. 그게 다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천주교에서 사람을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교회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갖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을 거치고 맨 마지막에 세례를 받고 이미 세례받은 사람 입교를 해라. 성경 어디 입교란 말이 어디 나와요? 그런 거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그러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다 얼마 다니면 2년쯤 있으면 집사를 하시오 그런다고요. 그 자동으로 다 집사가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교회 5년만 다니면 거의 다 집사예요. 예. 그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교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교회 가면 세례를 주거든요. 강제적으로 거의 뭐 1년쯤 전에 세례 줘요. 세례 교인이라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속했다 그러거든요. 그건 그 교회 멤버는 될 수 있어요. A라고 하는 그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 멤버는 될 수 있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모임, 그 모임엔 못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이해하시죠? 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없는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자꾸 뭐 나오면 교회 되는 줄, 교회에 속하는 줄 아는 거,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례 100번 받고 침례가 좋다니까 한 10번 받고 이래 소용이 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들어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령 침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받은, 이게 성령 침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 그리고 한 몸 안으로 들어와. 이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교의 그 한 몸입니다. 물침례예요, 이게? 물침례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물침례입니까? 아니면 성령침례입니까? 성령침례예요. 이걸 가리켜서 또 물침례라고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집어넣는 게 물침례라고. 물침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침례를 받아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 안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푹 담그는 거란 말이에요. 푹 담궈. 그래서 어떻게 푹 담궈요? 성령님 안으로 푹 담그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푹 채우든지, 둘 중 하나 하나. 그렇게 되면 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한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예,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예, 한 몸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넣어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가 필수적이에요. 그럼 이 성령 침례는 여러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습니까?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회에서 맨날 성령 세례 받으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방언 받으라는 거거든요. 방언 수십 번 받아도 여기 못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오순절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가서 보시면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서 성령 침례가 곧 불침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세례 받으라고 엄청 강요하죠. 또 뜨겁게 돼야 된다고. 불침례 받는 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 침례를 주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든지, 아니면 불침례를 줘서 그래서 지옥에 이르게 하시나, 예수님은 둘 중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이게 성령 침례 받는 사람이고, 껍질은 꺼지지 않으냐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껍질은 태운단 말이에요. 이게 불침례예요. 그러니까 불침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이후로 불침례 얘기는 안 나와요. 계속 뭐만 나와요? 성령 침례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예, 이제 사도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모였습니다. 1장 5절에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불침례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보낼 자들, 지옥 보낼 자들, 이거 심판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침례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침례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맞죠? 예, 이렇게 돼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의 강림이 이제 내리게 됐는데, 성령님이 내리게 됐는데, 그 4장, 2장에 가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성령 침례라고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처음 구원받는 그런 대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막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떡하냐. 저건 개 같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니 나도 가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반상을 보여주셔서 아 그래서 벌레도 보여주고 모두 보여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갖고 기다렸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갔더니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리시더라. 그 얘기를 지금 다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대목이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이방인들 위에 처음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처음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에. 아시겠죠? 베드로와 그 120명의 유대인 그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처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와 똑같이 임하시더라. 그러면서 설명 16절에 그때 내가 주의 말씀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러면 오순절날 뭘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침례? 성령 침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도 그날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언제 처음 시작이 돼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처음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언제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침례자 요한이 와서 이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날 처음 이루어져서 그래서 처음으로 유대인 그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약 10년이 지난 이후에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이 그때 처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도 성령님의 침례가 임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침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거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몸이 되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는 성령 침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방언을 한다, 무슨 뭐 병을 고친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받는 그와 같은 일이 교회에 속하는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시면 교회가 아까 보니까 몇 군데 나온다 그러면 114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114번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 가서 보시면은 114번의 대부분이 다 어떤 의미로 쓰였냐. 지역교회의 의미로 쓰였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사랑침례 교회 이렇게 그거 다 지역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 데살로니카 교회 아시겠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 뭐예요? 지역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대부분 쓰였습니다. 그런데 100% 지역 교회만 의미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로도 쓰였냐면 보편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러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의미로도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다, 전 우주적인 교회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아시죠? 예, 자 마틴 루터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의 고백을 봤을 때는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그렇게 외쳤으니까 믿음만으로 되는 걸 외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걸 봐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루터교를 만들었어요. 그건 천주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자, 그러면 마틴 루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와 같은 그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마틴 루터는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이죠. 맞죠? 예. 그래서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의 첫사람, 구원받은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휴거가 돼서 올라갈 때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까지가 교회예요. 그 사람은 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그와 같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정말 교회가 갈 데가 없어요. 지역교회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혼자 아니면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거 교회 아닙니까? 그것도 교회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된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몸에서 봤을 때는 교회에 속했는데 어디에는 속하지 않은 거예요? 지역교회에는 속하지 않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다음에 지역교회지. 지역교회에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지 못하면 일반교회가 대부분 그거거든요. 지역교회에 속했는데 예수님께 속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몸에 속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교회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114번 중에 대부분이다 지역교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지역교회를 가리키지 않는 그런 의미의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런 의미의 교회, 그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 이거는 지역교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교회, 그것도 지역교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가서 보면 너희가 성도들의 무리 곧 교회에 이르렀다 그러는 교회, 그런 의미의 교회는 우리 보고 사랑친내 교회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교회는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성령침례를 받아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아마 한 95% 이상은 다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부가 지역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95%가 지역교회를 얘기한다.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지역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보편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날씨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나는 낚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아, 이게 뭐 예수님의 몸에 속했는데 꼭 뭐 여기 사랑 침례교회만 와야 되냐. 낚시하든지 골프하든지 내가 오늘 그거 하면서 이 우주적인 그런 그 교회에서 우주적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낚시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예수님의 몸에 속했기 때문에 그저 어디가 있든지 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역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교회가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에 가서 지역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지역교회를 안 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런 삶을 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역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다가 성화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나라에 가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천주교회도 교회라고 그러고 몰몬교회도 교회라고 그러고 문선명 무슨 교회도 교회니까 우리가 다 형제자매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다른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종교통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종교통합하는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게 보편적 우주적 교회에 우리가 다 속해 있지 않냐. 또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면 마더 테레사나 불교에서처럼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가고 저렇게 믿어도 천국 가니까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 이렇게 나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그럼 성경을 떠나기가 쉽다. 그런데 지역교회만을 또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느 교회는 지역에 이렇게 모인 이 모임이 아니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지역교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지역교회에 들어오냐 물어봐요. 그러면 침례를 받아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아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물침례 누가 줍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물침례를 누가 줘요? 그럼 목사가 주면 목사가 지역교회에 넣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럼 돼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 넣어야 돼요? 우리를. 성령님이 넣어주셔야 되는데 목사가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교회만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지역교회 멤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침례 목사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나 집사나 물침례 주는 사람이 집어넣는 교회는 그건 예수님의 교회 아니죠, 그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극단을 피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만 계속 주장하는 그와 같은 극단도 있고 100%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만 이건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극단이 있는데 이런 극단은 피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역교회 의미로 그 교회를 받아들이고 보편적 의미의 그런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보편적 의미의 교회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가 없이 우리가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